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동맹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연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 발사만에 북한이 성공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성공의 여파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강대강 대치 상태가 한 단계 고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군사정찰 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성능 위성은 물론 이 최첨단 정찰 항공기 등을 활용해서 북한 곳곳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이 반면에 북한은 높은 상공에서 한반도와 그 일대를 관찰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으로 이 군사 정찰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가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상으로는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말하자면 그 지원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앞선 두 차례의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이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련 협력이 있었을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러시아는 북한의 포와 탄약 등 군사 장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밖에도 절실히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전략적 협력 그리고 유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이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에 맞서서 사실상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핀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우려도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북한의 3차 발사 성공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그 5월 31일과 8월 24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그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쐈지만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아, 당시 북한은 5월에는 그 로켓의 그 엔진 또는 연료 문제 이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월에는 비상 폭발 체계 오류로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9월 13일 그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찰 위성 그 관련해서 그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는 북한에 그 기술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북한은 그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로켓입니다.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했고요. 북한의 그 천리마 로켓은 그 발사 이후 정상적으로 비행해서 발사 후 705초 만에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도 북한 정찰 위성의 궤도 진입을 확인했는데요. 미국 그 우주군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로 커다란 그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94분 정도 걸리고요. 이는 그 하루에 그 지구 15번을 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쏘아올린 그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상공을 통과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그 북한의 그 정치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한 달가량 그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을 하고 있었는데 21일 날 그 서해위성 발사장 현장을 방문해서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봤고요. 이어서 그 23일 날에는 평양 목랑관에서 딸 김주애 그리고 위성 발사 관계자들 여러 명과 함께 경축 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군사정찰 위성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항공 정찰 분야에서 북한은 상당히 뒤쳐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관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면 그 목표가 무엇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이 공화국 무력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지역 군사정세 국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사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 당의 강군 현대화 건설 위협의 실전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한은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이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한 발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발사 성공은 북한의 혁명 무력의 우주 정찰 자산이라는 귀중하고도 위력한 보고물을 선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떨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을 지금 북한이 오랫동안 사실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위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울러서 앞서도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 뒤처진 군사 정찰 분야에서 이것을 이제 만회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였고 군 현대화 계획의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 한국군이 지난번 서해에 추락한 북한 위성체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전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북한의 그 이번에 발사한 정찰 위성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능을 짐작해 볼 만한 이제 몇 가지 그 정황 자료가 있는데요. 북한이 그 지난 5월에 김정은 위원장 그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정찰 위성 사진을 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때 북한이 발사한 그 요번에 정찰 위성은 아마도 이제 소형 위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무게가 한 300에서 한 500kg 정도이고, 에너지를 아마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이 되고, 모양은 육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이제 핵심 능력은 그 해상도입니다. 눈이 밝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눈이 밝아야 이제 좋은 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미국, 일본, 무슨 러시아, 중국 등이 사용하는 정찰 위성은 상당히 고해상도적 그 정찰 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서브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1미터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밝은 눈을 가져야 지상에 있는 대포, 탱크, 이런 무기, 장비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 서해에서 추락한 그 북한 정찰 위성을 한국군이 수거를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당시 한국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그 군사 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당히 성능이 조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나쁘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하고 벌써 이제 뭐몇 개월이 흘렀고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쨌거나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번이 최초로 시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시작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이 좀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그 기술 지원, 특히 해상도가 좋은 뭐 렌즈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러시아가 이 북한의 위성 기술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 국정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에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그리고 또이 정상회담 후에 북한이 이 군사정찰위성 설계도 그리고 앞서 실패했던 1, 2차 그 발사 관련 자료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다시 제시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그렇지만 이 정황 증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또 이제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 정찰 위성 발사 후에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제가 아까 북한의 그 정찰 위성이 하루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것을 이제 두번 정도 지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하루에 두번 지나가니까 12시간에 한번 정도 한반도 상공을 촬영하거나 관측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네.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북한이 한번 촬영을 하고 또한번촬영하려면12시간을기다려서다음번통과할적에나촬영이가능하다는뜻이죠그렇게되면문제는뭐냐면은만일한국군이그12시간사이에군대나또는무기나이런것을움직이게되면그것은파악할수가없는겁니다그러니까12시간을기다려야한다는뜻이죠그렇기때문에최소그정찰위성을제대로운영을하려면은한4개내지5개정도를해놓아야한두시간안에계속돌아가면서관측을하고정찰할수있는그런것이기때문에북한으로서는자신들이공언한대로한앞으로도한3개또는4개정도의정찰위성을계속발사를해서다른나라들이운영하는것같은여러개의그정찰위성을운영하려할것이다이렇게전문가들은말하고있습니다
네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이22일그북한이발사한정찰위성이태평양에있는미국령괌에있는미군기지를촬영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런데이제그실제그위성의정상작동여부를검증할수있는그위성이촬영한사진은공개하지않았는데그이유는어디에있다고보시는지요
예사실사진관공개가북한으로서는그렇게급한일은아니니까실제로촬영했는데도공개하지않았을수있는것이고요추후에공개할가능성도있는것이고요아니면은한국정부당국이주장하는것처럼실제로는사실촬영되지못했을것이다이럴가능성도있는것이죠다만조선중앙통신의보도를보면조금구체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발사성공한다음날오전9시21분에수신한태평양지역괌상공에서앤더슨공군기지와아프라항등미군주요군사기지구역을촬영한항공우주사진들을김정은위원장이이제평양관제소를직접방문해서보았다라고하지않습니까구체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것이죠그러니까추후에공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다만한국의신원식국방부장관의발언이또주목을끄는점은이신장관은요한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인공위성분야에조금이라도지식이있으면발사첫날에그렇게할수없다는걸알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아직은바로그이북한이위성이정상작동하면서그목적대로항공우주사진들을촬영해서전송했을것으로보기는어렵다이런얘기를한것인데요사실시간이지나면이부분은드러날수있는그런사안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네북한이김정은위원장이현장에서그로켓발사를참관한사진을공개했습니다그런데전과달리김위원장의흰머리가많이늘어서눈길을끌었죠
네말씀하신대로그김정은위원장이그21일밤10시에북한그서해위성발사장에서정찰위성로켓이발사되는장면을현지에서지켜봤는데요그이튿날그북한관영그조선중앙통신이그장면을그보도를했습니다그래서김위원장이그얼굴사진이런것이이제그노동신문또조선중앙통신에게재가됐는데요사진을자세히보면김위원장이머리에그흰머리가상당히많이나있는그런것이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외부관측통들은김위원장이아마로켓이그연이어실패를했기때문에상당히그마음고생을많이하지않았느냐그래서흰머리가나지않았느냐이런관측이많은데요북한에서는사실그최고지도자수령은그냥최고지도자가아니고일종의그신격화된존재입니다그런데아까도얘기가나왔습니다만은최고지도자가이것을그발사하겠다이렇게공언을했는데5월과8월모두실패했고김정은위원장으로서는상당히그최면을구긴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만일이번에도실패하게되면은김정은위원장의체면은사실은되돌릴수없는그런상황이됐기때문에지난아마두세달간김정은위원장이상당히공개활동을자제하고거의잠적하다시피했는데이것은아마그외부의공개를안해도상당히마음을졸이면서이번그로켓발사를상당히지원을하고 무슨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관심을 쏟고 마음을 졸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외부 언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일 밤 11시 5분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서 제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의 여파 중에 하나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바로 그런 전망이 현실화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에 한국 정부가 이제 9.19의 군사 합의 분야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그 합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의 한 사례가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거의 석 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그 군사적 도발을 그동안에 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북한으로서는 오랜만에 또다시 이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한국은 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국군 허택은 국방정책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밝힌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사례죠. 그 네. 남북한 간에는 그 각종 그 문서로 채택된 합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총 25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258건 중에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이 많기도 하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이 258건의 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에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한국이 파기는 아니지만 그 일부의 9.19 군사 분야 합의에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지되는 건지 또 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효력이 정지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중 1조 3항입니다. 아시겠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는 가장 큰 목표가 남북 간의 이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하부 조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데 1조 3항은 휴전선 일대에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동부 지역에는 그 한 40km를 정했고요. 서부 지역은 20km 정도를 그 비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전선 일대에 정찰 비행을 못 하지 않는다. 아, 이런 것을 이제 합의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풀린 것이 바로 이 1조 3항,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 정찰 비행을 금지한 이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서 한국군 또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일대 정찰 감시 이런 활동을 지금부터는 과거처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과 한국 모두 전면 파기,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앞서 그 과거에 남북 간의 합의가 파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도 사실 파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언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따른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기를 하면서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이번 입장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 국방성이 성명을 통해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그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에 국방성의 성명 어디에도 합의를 파기한다라는 또는 폐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사 합의를 깨는 거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이 20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자 북한이 그 이튿날 국방성 성명을 냈습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한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무기나 장비를 그 휴전선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추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북한은 이미 그 수천문의 그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에 새로운 그 무기나 장비를 배치한다면 아마 그 장사정포를 보완 또는 강화할 그런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북한에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단거리, 중거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 KN-23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 중에 초대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KN-25 이런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중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도 개발했는데 아마 이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상에도 북한이 그 얼마 전에 그 개발했다고 밝힌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핵어뢰 이런 것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미 높아져 있는 그런 긴장 상황이 더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또 다른 추가적인 발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요. 아울러서 북한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사실 그동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수시로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 당국이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또 강한 어조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파기 직후에 한국이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말하자면 군사정찰 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강의 대치 상태가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고조되는 이런 마당에 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한국군도 오는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벌써 이번에 이제 1호 정찰위성 발사에서 일단 성공을 한 거고요. 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다수의 그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도 이미 그 북한의 그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 계획을 준비를 했고요. 오는 30일 그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1호 그 한국군 자체로 만든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 4개 정도 서너 개 정도의 그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텐데요. 북한도 이제 여러 개의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한국군도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의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간에 정찰위성을 둘러싼 일종의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많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 이번에 이제 북한 정찰위성 1호에 발사해서 1조 3항을 이제 그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아마 북한이 추가로 그 또다시 다른 정찰위성을 발사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다른 조항도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건 미리 예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네. 칼 빈슨호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말하자면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라는 게 이제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고 행동화하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장 억제 공약에 행동화 그리고 구체화 차원에서 칼빈슨호가 입항한 것이고요. 바로 그 전에도 한 달여 전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에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다양한 군사 말하자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파견을 해서 그 확장 억제 공약을 말하자면 재확인하고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합의에 따라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는데요.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밀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체가 포함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지금 밀러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까요?
예, 언론들의 그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번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은 큽니다. 문제는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 국무부가 이제 22일 날 9.19 합의 일부 조항 정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한국이 9.19 합의 일부 조항을 정지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 투명성 또 위협 감소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앞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등 입장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옹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의 원인 그리고 그 책임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말하자면 군사적 압박이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공격적인 군사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이 중국도 각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외교부 대변인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유엔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어떠한 합의도 강대국 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여성 뉴스가 화제였을까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첫 여성 건강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여성 관련 건강 문제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여성 공학자가 공학 분야의 여성의 위치를 진단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여성 관련 뉴스의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의 첫 키워드, 여성 건강 연구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에 여성 건강 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계획은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또 백악관 성정책위원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눈에 네네. 띄는데요. 먼저 미국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이번 계획의 취지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에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여성 건강 연구 계획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우선 이 계획의 목표에 관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여성 건강 연구에 대한 접근과 그 자금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성의 건강을 따로 분류해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었죠.
그렇죠.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건강 연구를 위한 이 자금 지원 부족 문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면서
네.
주로 여성에게만 영향을 주거나 여성에게 다르게 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질환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무관심 속에서 특히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여성과 장애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도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성 건강 연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색 인종과 장애 여성 건강 연구는 더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자, 그럼 정부 차원의 여성 건강에 관한 별도의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자, 미국 비즈니스 전문지죠 포춘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의 그 여성 건강 연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연구 자금의 약 11%만이 여성 건강 연구에 지출된답니다.
네.
여성은 특히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데요.
네.
관련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 미국 내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네.
이 질병에 관한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은 12%에 불과합니다.
네. 자, 백악관 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네요.
예. 자, 백악관이 13일 성명에서 여성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성은 너무 오랫동안 건강연구 분야에서 무시되고 소외됐고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류머티즘성 관절염, 폐경,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또 자궁내막증 등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면 빨리 대응하면 수백만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얘기한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게요. 내가 아는 모든 여성은 의사를 만나고 나올 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진료실을 떠난다라고 네. 말한 부분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의사조차 여성 환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의사가 이게 정보를 감추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 바이든 여사는 더 이상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근본적인 문제 역시 여성 질환에 관한 연구 부족이다 이런
네네.
얘기네요.
네. 자, 민간단체인 여성 알츠하이머 운동을 설립한 마리아 슈라이버 씨 이번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슈라이버 씨는 유명한 배우 출신인 그 아놀드 슈워제너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날 그 행사에 참석한 슈라이버 씨 역시 미국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더 많은 여성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50대, 60대, 70대 여성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슈라이버 씨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3명 중 2명이 여성이고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3분의 2, 루푸스 환자의 90%가 여성입니다. 전체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80%, 편두통 환자의 85%가 여성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요. 유색인종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두세 배가 더 높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 이를 위한 연구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질 바이든 여사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폐경을 겪게 되는데 이에 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번 계획은 생식 건강 관리 연구와 또 폐경 전후 및 폐경과 같은 생식 후 건강 관리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문에 이 여성의 건강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백악관의 이번 계획 여성 건강 연구 차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슈라이버 씨는 나이, 정치 성향, 종교, 민족과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날이라면서 여성과 그 가족, 그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붙었습니다.
네. 자, 이 계획을 이끌 의장도 임명됐죠?
예. 여성건강연구 이니셔티브 의장으로 예일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캐럴린 마주어 박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백악관이 메모랜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부서와 기관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요. 45일 안에 여성건강연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를 합니다. 신속한 결과를 위한 초점 영역을 설정하고요. 과학, 민간 부문 및 자선 커뮤니티 참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은 미국 보건후생부, 국방부, 보훈부, 예산관리국 등과 협력하게 됩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로 백악관의 첫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성공학자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여성화학공학자 프랜시스 아놀 박사가 최근에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계기로 미국 내 여성공학자 관련 내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랜시스 아놀드 박사는 누군가요?
네, 이 효소의 유도 진화에 관한 연구를 2018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여성 화학자입니다. 공학자들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밀레니엄 기술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네.
아, 밀레니엄 기술상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세계 과학기술에 아주 놀라운 공헌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경년으로 2년마다 수여하는데요. 상금이 100만 유로입니다. 미화로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지난 2006년에 지급된 상금이 미화로 130만 달러에 달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상으로 최고의 상금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진 바 있습니다.
네. 아놀드 박사에 관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 아놀드 박사 1956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화학공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198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합류한 후에 새로운 기능과 특성을 가진 효소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해서 DNA 염기 서열을 무작위화하고요. 스크리닝하는 그런 최초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예, 의학, 농업, 생물정화 및 재생에너지 그런 같은 분야에 적용되고요. 신약이나 바이오연료, 화학물질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 또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여성을 장려하는 데도 앞장서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 언급됐던 이 밀레니엄 기술상과 국립기술혁신 메달 등 수많은 상과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아놀드 박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업적으로 명성이 높은 여성 공학자인데요.
네.
자, 그럼 아놀드 박사가 보는 공학 분야에서의 여성의 현주소는 뭘까요?
네. 자, 아놀드 박사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밀레니엄 기술상을 받은 단 한 명의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신이 이 상의 유일한 여성 수상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이 유일한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내년 수상자를 위한 이 상의 후보 추천이 최근에 마감된 상황인데요. 이 주최 측에 따르면 후보자 약 16%만이 여성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매우 높은 비율이지만 이 아놀드 박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하지 않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놀드 박사는 기술 분야에 지구촌의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이바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의 수상자에서도 더 많은 다양성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디언은 밀레니엄 기술상을 주관하는 핀란드의 그 테크놀로지 아카데미 오브 핀란드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커뮤니티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고려할 때 여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놀드 박사는 하지만 자신과 같은 여성 수상자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은 보통 뭐 20년, 30년 전에 시작된 오랜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20,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기술 분야의 여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공학 분야 역시 남성들이 지배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성 과학자의 두드러진 활동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자신과 같은 여성 과학자들의 성과가 세상에 알려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 자, 아놀드 교수는요, 자신이 가르치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학부생 절반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학술연구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남아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프란시스 아놀드 박사의 지적, 전망 들어봤는데요. 이 아놀드 박사가 여성의 참여를 위한 목소리를 지금처럼 꾸준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미국 여성 공학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예, 그 미국 공학계의 그 여성 채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난 70년간 그 여성 엔지니어링 산업 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온 이 SWE, Society of Women Engineers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STEM 분야라고 하죠.
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직종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답니다. 생물학과 같은 그 생명과학 직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네.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예. 2022년 과학 및 공학 지표 보고서를 보실까요? 여성은 2019년에 전체 STEM 근로자의 약 34%를 차지했습니다.
네.
더욱이 여성은 이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STEM 근로자의 약 44%인데요. 이것은 2010년 42%에서 조금 오른 수치입니다.
네. 분야별 채용 상황은 어떨까요?
예. 여성 엔지니어와 컴퓨터 전문가 비율은요, 전문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 엔지니어의 35%에 비해서 기계 엔지니어 분야는 9%만 여성입니다.
네.
컴퓨터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18%, 또 컴퓨터 및 정보과학자의 32%만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이 30년간 아주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또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공 분야에 뛰어들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그 장애가 뭔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값을 해라, 언제 철들래,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see anybody stop by my office today?
No, why?
Somebody drew a ridiculous picture on my computer screen.
Was it good?
What do you mean?
I mean, David used to be a painter. He draws well.
He needs to grow up and act his age.
Look who's talking.
What did you say?
I didn't say anything.
나이값을 하세요. 언제 철들래요? 이런 표현,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ct your age. You need to start acting your age. You need to grow up. When are you going to grow up?
대화 해석해보죠.
Did you see anybody stop by my office today?
오늘 내 사무실에 누가 왔었는지 봤나요?
Stop by.
잠깐 들리다, 이런 표현이죠.
Drop by.
같은 표현입니다. 잠깐 들리다.
Did you see anybody drop by my office today? Did you see anybody stop by my office today?
오늘 내 사무실에 누가 왔었는지 봤나요?
Somebody drew a ridiculous picture on my computer screen.
누군가가 내 컴퓨터 스크린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어요. 말도 안 된다. 어이가 없다.
This i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He needs to grow up and act his age.
그는 나이값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철이 들어야 해요. 자, 나이값을 해요. 언제 철들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Act your age. You need to start acting your age. You need to grow up. When are you going to grow up?
자, 나이값을 하세요라는 표현 뒤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Look who's talking.
누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낱말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ish David would be on time for once.
Look who's talking.
What do you mean?
You're never on time either.
Oh, right. I shouldn't be criticizing David.
대화 해석해보죠.
I wish David would be on time for once.
나는 데이빗이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오길 바래요.
Look who's talking.
사돈 낱말하십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Act your age.
나이값을 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see anybody stop by my office today?
No. Why?
Somebody drew a ridiculous picture on my computer screen.
Was it good?
What do you mean?
I mean, David used to be a painter. He draws very well.
He needs to grow up and act his age.
Look who's talking.
What did you say?
I didn't say anything.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이값을 해요. 언제 철들 건가요?
You need to grow up. Act your age.
친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